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네, 우리 추석 명절입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가족들끼리 모이셔서 좋은 말씀만 하시고 또 은혜로운 말씀만 많이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눌 이 본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일상 가운데 실천해야 될 바른 자세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항상 기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거룩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리고 아름답게 우리를 보존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해드리자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의 모든 삶을 들여서 거룩한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우리를 향한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질문할 때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 하나님의 뜻의 초점이 마치 저 멀리 있는 것처럼만 알고 항상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고 질문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그리고 앉아 있는 이 곳에서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 3.1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그 은혜를 누리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간은 환경을 초월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제한적인 존재라고 부르죠. 우리나라만 생각을 해보셔도 우리나라는 봄, 여울, 가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죠. 우리는 모든 사계절을 다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이것을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계절에 한번 우리의 삶을 비유를 해볼게요. 어떤 사람은 봄처럼, 인생이 봄처럼 굉장히 따뜻하고 이 살랑살랑 있는 바람이 부는 것처럼 기분 좋은 일상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어떤 분은 뜨거운 여름처럼 그리고 가을처럼 그리고 어떤 이는 매일매일의 삶이 아주 차디찬 추운 겨울과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들에게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냐,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5장 1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뜻은 바로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막 어떤 곳에서든 막 하하하하 호호호 이러면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웃으며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바로 이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정신을 잘 유지하라는 그런 말이 담겨져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의 신앙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나의 상황을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적인 그리고 마음적인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겠죠. 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많은 질문을 할애해서 이 기쁨이라는 주제를 자주 언급했습니다. 이 시간에 몇 가지 구절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로마서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두 번째로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2장 17절인데요. 이것은 여러분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의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성도의 기쁨,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에 대해서 설명했던 이유는 바로 기쁨이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쁨을 가졌으면 좋겠느냐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빌려서 두 가지로 그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자라는 기쁨을 누리라는 것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 그리고 주를 위해 사역할 수 있음에 그 기쁨을 누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아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개척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토요일 오후에요. 비가 옥수같이 쏟아지는 날에 차를 몰고 밖에 나가시다가 옆에서 한 차가 급하게 끼어드는 바람에 접촉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비가 많이 오니까 옆에 있는 그 패스트푸드점에 차를 세워놓고 이 사고를 원만하게 이렇게 수습을 하셨다고 해요. 이제 목사님은 사고가 잘 수습이 되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돌아오셔서 다음 날이 주일이지 않습니까? 주일 아침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랬더니 상대방 보험회사에서 그분들이 어제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 목사님의 과실 100%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보험 사기로 신고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은 지금 너무 많이 아파서 전부 다 병원에 입원을 하러 가겠다라고 이런 전달을 해오는 겁니다. 개척교회 하는 것도 힘든데 이런 전화를, 그것도 예배 직전에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하필 그날 그 목사님의 설교의 본문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로 이 본문이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죠.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들어오셨던 형제 성도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형제가 한 달 전쯤에 이 어머니를 먼저 하늘나라로 떠나보내고 한 달 정도 그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해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청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위해서 자주자주 신방하면서 기도하면서 격려를 많이 해주셨다고 하는데, 그랬던 청년이 예배당을 제일 먼저 들어오면서 목사님 손을 꼭 붙잡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목사님의 기도 덕분에 저에게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기쁨만 가득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해요. 본문이 다 축약돼 있는 거죠. 그 이야기 들은 목사님이 잠시 잠깐이지만 오늘 본문을 탁 묵상을 하면서 이런 결론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토요일 오후에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나오다가 사고가 났으니 화가 났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사고가 나는 상황에 급 브레이크를 밟았으니 그 안에서 이렇게 흔들리다가 아이들이 다쳤을 수도 있겠다. 그래, 그랬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며 그 상황을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도 아주 천천히 인생에 대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않을 수 없는 일은 없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쉽게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는 너무 풍족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하는 것을 마음만 먹으면 너무나 쉽게 얻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우리의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작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작은 것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배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3일의 가족들, 정말 여러분들도 이 한 번의 예배, 그리고 드려지는 주일의 예배를 위하여서 매일매일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본문 묵상하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며 그렇게 예배해 오는 성도들이 죄송하지만 과연 몇 분이나 되시겠습니까?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왜 우리들에게 이러한 예배를 향한 이런 간절함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우리가 너무 쉽게 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집을 나서서 차를 타고 걸어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냥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찬양을 하고 이렇게 앉아서 편안하게 설교를 드릴 수 있으니 큰 노력 없이도, 큰 그런 이런 결단 없이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우리에게 이 한 번의 예배가 그렇게까지 귀하고 소중하게 다가오지 못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군모 목사님이 계십니다. 강원도 양구 쪽에 GOP 부대를 이렇게 순찰하시면서 사역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작년 겨울에 3주나 하필 주일에 폭설이 내려가지고요, GOP 부대에 올라가시지 못했다고 합니다. 차가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딱 한 달이 되는 그때에 부대에 올라가서 6명의 장병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저쪽 끝에 한 청년이 앉아서 막 꺼이꺼이 거리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근데 그때 그 찬양이, 함께 불렀던 찬양이 여러분 잘 아시는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이었다고 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 형제가 눈물을 꺼이꺼이 거리면서 흘리니까 예배가 다 끝나고 목사님이 청년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여보시게 청년, 힘든 일이 있나요? 어려운 일이 있나요? 같이 기도합시다 라고 했더니 그 청년의 첫 번째 대답이, 목사님,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보니,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처해보니 예배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너무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꼭 절박한 상황에 처해야만 예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어쩌면 일상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의 일상 자체가 절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러한 상황에 놓여야만 예배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그 어려운 환경, 문제들,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온전한 예배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릴 때 비로소 연약해지고 깨어지고 상처 많은 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들어 주셔서 비로소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주님 앞에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항상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평생에 우리에게 숙제 하나를 내주세요. 그 숙제가 뭐냐면요, 오늘 본문입니다. 5장 1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읽을게요.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읽으신 분들은 다 이 숙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평생에 하라고 내어주신 그 숙제가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살펴보시면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앞에 부사가 하나씩 다 붙습니다. 16절에는 항상, 그리고 17절에는 쉬지 말고, 그리고 18절에는 이 범사에라는 부사가 붙음으로써 모양은 다르지만은 굉장히 이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부사를 반복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강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항상 기뻐하기도 힘든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사실 여기까지도 굉장히 모순적이고 말이 안 되는데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까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참 이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항상 기뻐하기도 어려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실 수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4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사랑하는 우리 3일의 가족들, 기도는요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기도의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오늘 또 눈 뜰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 일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밥 먹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물론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기도가 이어지지만 모든 기도의 서두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얻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두고 그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주께서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이 부분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그죠? 밥도 먹어야 되고 애기들이랑 놀아주기도 해야 되고 목사님들은 신방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운동도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시는지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 어려워서 기도가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마 그런 분들은 이 쉬지 말고라는 단어를 문자적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게 여겨지시는 겁니다.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단어에 사용되는 이 단어 용어는 이 시간에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자,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본문에서 뭐라고 나와입니까? 깨어 구하기를. 지금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깨어 구하기를이라는 구절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구절은 동일한 표현으로 쓰입니다.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을 확신을 가지고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거죠. 깨어있음이 뭡니까? 이것은 우리의 정신이 맑은 상태, 그리고 육체의 강인함, 물론 이것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에 깨어있음은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나 스스로를 돌이켜보며 확인하며 체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디에서 그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그 삶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어디서 찾으십니까? 저는 사람에게서 찾습니다. 저에게도 어려움이 있을 때 주변에 이런 가까운 분들, 친구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보통 하잖아요. 나 어렵다, 나 힘들다, 나 누가 내게 되게 힘들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에 공감을 해줍니다. 아이고 힘들겠다, 괜찮아, 아이고 그 사람 왜 그러냐, 왜 이상한 사람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보통 제 마음을 이렇게 공감을 해주잖아요. 제가 보통 저의 그동안의 친구들은 이렇게 저를 공감을 해줬어요. 최근에 3일교회에 와서 사귄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친구에게도 동일하게 제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건 네한테 문제가 있어서다. 딱 이 말투로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이거 진짜 사람에게 얘기해봤자 아무짝에 쓸모없다, 해결받지 못하는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람에게 공감을 받을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해결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스텝이 어디로 갑니까? 유튜브 검색하죠. 나에게 문제가 있을 때 해결받는 방법, 제가 진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와요. 10가지 방법, 4가지 방법. 또 호기심에 그것을 눌려봤네요. 그랬더니 막 어떤 유명한 이런 강사나 말을 잘하시는 분들이 몇 가지 썰을 푸시는데 와, 또 극 공감이 되네요. 그런데 그것이 안타깝게도 우리의 문제를 이렇게 완벽하게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뭐 사람을 찾아가도 되고 유튜브를 찾아가도 된다라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삶의 문제의 대답을 유튜브나 사람, 어떤 SNS에 우리를 그것을 맡겨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것을 찾으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분별력을 갖도록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삶의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지 않도록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아, 하나님,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을 통하여서 당신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연약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하겠습니다. 듣겠습니다.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17절 본문의 상황은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상 숭배를 하다가 이제는 그것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온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돌이켜서 주 앞에 나아온 자들에게 다른 잔잔한 얘기한 거 없이 딱 한마디로 그들을 권면합니다. 뭐라고요?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 서신의 많은 지면을 할애하면서까지 사도 바울이 그 성도들에게, 많은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것은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만이 답입니다. 기도만이 해결책입니다. 사도 바울이 했던 얘기는 오직 주님 앞에 드리는 기도밖에는 답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규칙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의무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기도를 해야만 하나님과 인간이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연결고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의 확신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확신이 되어서 우리는 날마다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이 명령법을 사용해서 감사하라라는 권면을 합니다. 17절에서 기도하고 권면한 바울이 이제는 기도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감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감사라는 것은 바로 기도의 연장선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나요? 좋은 일에는 감사가 나오죠. 그죠? 내가 뭐 학교에 합격을 하고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의 기도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뭔가 나의 삶이 순탄하게 잘 풀어질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가 절로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좌절되고 병이 걸리고 너무너무너무 이 앞길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감사가 잘 나오나요? 창세기 45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요셉 잘 아시죠? 형들에게, 부모님에게 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더니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버림받았습니다. 부모와 강제 이별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땅에 이렇게 가서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입을 것도 없어서 얼마나 춥고 배고프고 부모님이 보고 싶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이 보디발의 아내를 강간하려 했다라는 오해를 사서 죽을 위기까지 몇 번을 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때 어땠습니까? 저 같았으면은 그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다 모아서 벌을 줬을 텐데 요셉은 오히려 그들을 다 만나서 관용을 베풀고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일을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원망이나 한탄하기보다는 지금 닥친 나의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실지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히 이끌어가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버림받거나 강제 이별당하거나 하루하루가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너무나 처절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라는 것과 모든 일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28절, 8장 2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될까요? 독일의 목사님, 본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시간을 요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순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간을 드려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서 나의 시간을 그분께 내어드리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감사는 몇 시간 정도 존재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는 몇 분 정도 존재합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범사에라는 것의 시점은요, 항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께 항상 우리 자신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감정이 아니라고, 나의 건강이 아니라고,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먼저 나부터 챙기고 갈게요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는 것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항상 감사로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5장 18절을 다시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5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도의 온전한 삶을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고 전서 4장 3절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여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거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거룩하라라는 겁니다. 거룩하라.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라.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기뻐하고요,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매일 경험하고 실천해야 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자들의 자세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구별되어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결단하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도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세상 선한 척, 인자한 척, 세상 예수님을 잘 따르는 제자인 척 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이 지나친 경쟁 사회 속에서 남들을 짓밟고 이겨내려고 우뚝 서려고 하는 우리들의 본성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도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다시금 회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굉장히 심플했어요. 굉장히 심플해요. 두 가지예요. 딱 첫 번째로는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배의 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의 예배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은 백성이기에 마땅히 행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될 모습이 이것입니다. 신앙도 선한 행실도 너무나 무너져 버린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의 모습으로, 삶으로, 신앙으로 증명해내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행하여야 될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이렇게 선한 행실로 세상에서나 그리고 그들의 삶에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이들을 보고 많은 이들이 교회에 나왔죠. 예수님을 믿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또 훈련받고 하나님을 영접해서 동일하게 놀라운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므로 초대교회는 엄청난 영적인 부흥과 그리고 양적인 부흥까지도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이것이 너무나 큰 부담으로 우리들에게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부담임을 잊지 말고 우리가 그것을 날마다 실천하는 가운데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놀라운 영적인 양적인 부흥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인 우리 사랑하는 삼일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다시금 이 부흥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이 본문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 그러니까 뭐 기도하라, 기뻐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명령형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강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강조하신다라는 거예요. 강요가 아니라 강조예요. 그만큼 우리가 꼭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단순한 명령조로 받아들인다면 와, 이거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하지?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숨밖에 나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혹시 괜찮으시면 5장 18절 다시 한 번만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본문을 보시면은 중간에 이렇게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예수 안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특권을 이미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고 우리는 그것을 소유한 주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그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마땅히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삼일의 모든 가족들, 주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정말 거룩한 백성답게 이 세상에 나아가서 정말 무너져버린 성벽을 다시금 세우고 그리고 기울어진 이 영적인 전투를 승리로 이끌고 그리하여서 온전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림으로써 날마다 이 땅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기도하는 그 거룩한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부르신 곳에서 같이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만족함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 더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
주님의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겠습니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안에
부르신 곳에서
신 곳에서 나는 예배 안에
주님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겠습니다.
상황에도
우리 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세 가지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이 우리가 이것을 의미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부담스럽고 어려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임을 알고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실천하며 실현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